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느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인데 예, 그 전에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간다.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므비보셋까지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게 해 주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결코 무위도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과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면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단을 가장 잘 망치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단이 제대로 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자갈도 골라내야 하고 잡초도 뽑아야 하고 또 식물을 심고 여러 영양제도 주고 해야 가꾸어집니다. 하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봐야 하나님께서 자라지 않게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쁜 화단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자라겠다고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식물이 얼만큼 자라게 할지 어떤 모양으로 자라게 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신자 반, 성숙자 반에서 배운 표현으로 하면 X의 삶을 구현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X의 위쪽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꼭지점은 우리 자신이고 아래쪽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에게도 나누는 그 은혜도 크고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저장고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B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언약을 존중한다. 믿음의 언약을 존중한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은총 또 인자함을 베풀기로 서로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 신실한 사람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둘 다 있어야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입니다. 이 찬송가의 사절이 가사가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자기는 십자가를 붙잡고 간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자세히 바라보니까 세로막대만 있고 가로막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가 붙잡고 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세로막대만인 것과 같습니다. 세로막대만 붙잡고 가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3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므비보셋이 처음 다윗에게 불려왔을 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풀어진 다윗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후에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환궁할 때까지 므비보셋은 자기 발을 돌보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은 상태로 마치 부모 상을 당한 아들처럼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주제 찬송은 아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사무엘하 9장 1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천천히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또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장은 표면적으로는 그 다윗 또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는 그 아람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완전히 그 지배하게 그 됩니다. 예, 큰 3번 그 1절에서 5절은 그 내용을 제가 배은망덕이라고 했습니다.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다윗의 호의를 한운이 그렇게 갚았습니다. A번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예, 1절은 그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8장 그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그 정복한 내용을 나눌 때 그 8장도 그 후에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에는 그 후에 라는 이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그 사건을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사건과는 시간이 좀 후에 한참 후에 있은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하면서 그 7장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던 것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보다 이전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장이 뒤의 일이고 8장이 앞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라고 시작했는데 그거는 새로운 상황이 시작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의 이 그 후에는 그 새로운 상황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의 연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 다윗이 그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는 내용이었는데 그 대상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을 백성 중에서 예, 찾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10장은 또 은총을 베푸는데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닌 그 암몬 사람에게서 지금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 장면으로 이 그 후에라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이 사무엘하 10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인데 열왕기상 18장이 그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그 내용이고 그 후에 지금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시간 1년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윗이 이 암몬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별세한 암몬 왕 나하스와의 관계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요 이번에 다음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번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 조상 즉 조문하였습니다. 예,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암몬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예, 이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왕과 관련이 좀 더 깊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의 그 나하스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 야베스 길르앗 그 사람들이 그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나하스와 언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언약을 맺겠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그 염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이 요단강인데 그 갈릴리 호수와 염해의 그 위에서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3분의 2 지점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암몬입니다.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30만 명이 몰려왔고 남쪽인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사울이 되게 미웠을 것 아닙니까?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주군이기도 했고 또 자기 장인이기도 했는데 장인이 사위 잡겠다고 가려뽑은 군인 3,000명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하스와 사울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게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래서 아마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하는데 성경은 네,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혹 나하스가 그 도움을 주었다면 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 한우는 그 사실을 지금 몰랐던 것 같습니다. 4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한운에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조언했습니까? 3절 볼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예,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기 위하여 예, 조문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한운의 신하들이 지금 중요한 새 동사 단으로 이 조문단을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 새 단어는 첫 번째는 예, 그 엿보고입니다. 이 엿보다는 우리말의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대상을 살피는 행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요. 이 원의미는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면 search입니다. search.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 탐지하다의 의미를 지금 엿보다가 원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탐지하다는 그 스파인데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걷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쭉 그 암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 여기는 성이 있구나, 여기는 시내가 흐르는구나, 여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는 산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락하다의 뜻은 예, 문자 그대로 전복시키는 것,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의 조언은 전부 자신들의 편견에서 나왔습니다. 한운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누구도 아닐 겁니다. 누가 장례식에 그렇게 정탐하러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바르지 못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운은 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고 그것이 그의 비극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 또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수없이 계속해서 불러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사흘 있다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사흘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신하였던 그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요구대로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이 말한 대로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또 자기 소시적부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해라.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할 거라고 말해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두 조언 중에서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쪽은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남과 북은 견원지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예, 두고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의논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내 수준입니다. 비극적이게도 한운의 주변에는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디번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예, 수염의 절반 깎고요. 의복의 중동 볼기. 중동 볼기는 그 이 허리가 시작되는 허리 아래쪽부터 그 다리가 시작되는 그 윗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중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예, 옷을 잘라버려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짧게 자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방학 겨울 방학 앞두고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제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 주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깡 있죠. 바리깡은 일본말 아니고 원래 그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말을 일본 말처럼 표현한 겁니다. 제 머리에 예 문자 그대로 고속도로를 쭉 냈습니다. 그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기억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자유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종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그 옥살이 중에 그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떡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이야기가 그 기억이 나서 요셉을 바로에게 데려오는데 그 장면을 창세기 41장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에게 가는데 수염을 깎고 갔답니다. 그때 수염을 깎는 것은 단지 예의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 10개에 보면 그 바로의 역할을 하는 그 율부린너가 그 그 사람 원래 민머리이긴 하지만 예, 민머리에 수염을 다 민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수염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타고 오는 통로처럼 승화시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인의 상징이자 명예고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절반 깎았답니다. 절반을 그 깎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렇게 절반을 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반을 자른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중에는 예, 속옷을 입었는데 처음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만 입었습니다. 그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옷을 자른 것은 그 엉덩이가 다 보이게 잘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입는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옷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인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우는 다윗의 조문단이 이렇게 그 조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2번 다윗은 파견된 조문단이 겪은 일을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예,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그 암몬에서 오면 딱 그 처음 맞게 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 여리고에서 그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예, 그 바디메오 이야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고대로부터 종려나무 성업이라고 불렸고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예, 거기 헤롯의 별장도 있었고, 예, 거기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오라고 하는 것은 예, 신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한번 짓밟히고 나면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은 틀린 말이 되고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악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큰 4번 6절에서 19절은 예 제가 속담을 하나 인용해서 써놨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다. 예 우리 속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만 수고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을 큰 거로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큰 걸로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그 화재 관련 무슨 그 뭐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그럽디다. 화재가 나면 첫 5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 첫 5분에 집에 소화기만 하나 있으면 그 웬만한 불은 다 끈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걷잡을 없이 흐르기, 그 퍼져가기 때문에 소방차가 와도 잘 못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불을 끄는데 소화기 하나가 나중에 소방차 한 대랑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소화기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소방차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A번 다윗의 조문객들에게 모욕을 준 뒤 돌려보낸 한우는 시간이 지난 후 위기를 느끼고 아람 나라에서 군인, 즉 용병들을 몇 명이나 고용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사람 아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예, 군비 때 제가 설명에 그 써놨지요. 예,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예, 도합 3만 3,000명입니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존중하지 않고 모욕을 준 일로 인해서 아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 역대상 19장에 보면 한운이 이렇게 용병을 일으킨 대가로 지불한 것이 은천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천달란트는 약 3만 4천 킬로그램, 즉 34톤입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예, 자기가 한 지금 일이 3만 3천 명이나 되는 용병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최근 은시세를 보니까 그 1kg짜리 실버바가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4천 킬로그램이니까, 예, 지금 시세로 하면은 340억 원입니다. 예,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B번, 암몬 자손이 진을 친 곳과 용병, 예, 소바, 르호, 마아가, 돕이 머문 곳은 각각 어디입니까? 8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예, 그 성문 어귀와 들인데 그 역대상 19장에 보면 그 들이 메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문 어귀는 라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빠성과 메드바 들 사이에는 약 30km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성문 어귀와 그 들판에 양쪽으로 진을 친 것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를 두고 지금 양쪽에서 협공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두고 양쪽에서 협공하는 것은 굉장히, 예, 뭐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약간 좀 의아하고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암몬군은 성문 어귀, 자기 나라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거기고 용병은 들판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그 암몬군은 그냥 들어가서 딱 문 걸어 잠그면 됩니다. 용병들은 들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용병은 열심히 싸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을 양쪽에서 협공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0번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과 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군인들을 어떻게 차출했습니까? 9절 볼까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예,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했다는 겁니다. 예, 군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왔는데 그 중에서 또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 나라마다 그 최정예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 같으면 SAS, 뭐 미국 같으면 델타 포스 아니면 네이비 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UDT 같은 그 부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그 아람 연합군과 싸우고 또 한 부대는 지금 암몬 자손과 맞서고 있습니다. 10번 요압은 남은 군인들을 누구에게 맡겨서 그 자손과 싸우게 했습니까? 예, 10절 볼까요? 그 남은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브이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예, 문제 그 암몬 자손과 싸우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요압 아우 아비세에게 맡겼습니다. 요압은 참 용맹한 장군이고 다윗에게 도움을 많이 준 것도 사실인데, 예, 우리 앞으로 쭉 보면 나오겠지만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또 요압은 나이 많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압은 언제나 다윗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튼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전쟁을 하다가 어느 쪽이든 한쪽이 밀리면 다른 쪽이 와서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양쪽 중에서 지금 요압이 싸우는 쪽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요압은 담대하라라고 두 번이나 말하며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볼까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은 이 전쟁이 단지 영토 확장이나 국부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 즉 거룩한 전쟁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기로서는 너무너무 명분이 뚜렷한 것이고 충분히 전쟁을 걸만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없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그 이겼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는 담대하라 또 담대히 하자고 담대하라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상황이 두렵게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2016년 그 리우 올림픽 때 그 펜싱 그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박상영 선수가 그 상대 그 헝거리의 그냥 굉장히 베테랑 선수에게 10대 4, 14로 치고 있었습니다. 15점 내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박상영 선수는 그 펜싱 중에서 에페 종목이거든요. 그 에페 종목은 이렇게 서로 찌르면 그 플레리는 찔렀을 때 먼저 찌르는 사람에게만 점수를 주는데 에페는 서로 찌르면은 서로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잘 없고 보통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대 14, 예, 자기는 5점을 내야 이기고 상대는 한 점만 내면 이깁니다. 예, 그래서 그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TV 화면을 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앉아가지고 막 그 읊조립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예, 마침내, 예,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했던 것은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10대, 14대 10으로 이기고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찌르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극 같은 경기도 다 이기나요? 아닙니다. 예, 그 두 해 후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7대 10인가로 지고 있다가 결국 그때는 졌습니다. 예. 지금 그 요압이 담대하라, 담대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양쪽에서 협공해 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F번. 이스라엘과 아람,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 지금 도망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게 보였던 전쟁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싱겁게 끝났습니다. 예, 그 아람 사람 도망가니까 예, 또 암몬 사람도 자기도 그냥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요압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 버리고 그 용병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용병이 참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용병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 첫째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고 그리고 받기로 했던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용병이 도망가고 나니까 예, 암몬도 예, 그냥 또 성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죠. 마치 이 장면이 그 이스라엘이 그 1967년인가요? 그 아랍연합군과 그 싸운 그 6.1 전쟁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뭐 이스라엘이 또 별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얻은 것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집은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아람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은 그의 사령관 소박과 함께 헬람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에서 18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예, 앞 전쟁에서는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윗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병거 7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병거를 모는 사람 700명 죽였다는 것이고요. 그 마병은 예,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 소박 장군이 죽었습니다. 앞부의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은 암몬의 용병으로 싸웠지만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에는 요압과 아비새 같은 용맹한 장군이 있는데 자기 쪽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 그 3만 3천 명의 용병이 왔는데 그들의 리더가 누구였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아마 암몬의 장군이나 또 누군가가 인도 그 지휘를 했을 거예요. 그게 용병으로서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장군의 지휘를 받고 싶은데 예, 다른 나라의 장군이나 왕이 지휘를 하니까 별로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소박 장군을 내세워서 예, 그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 이 전쟁은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아래쪽과 그 북쪽 그 시리아 아람의 그 패권을 두고 지금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예, 이 전쟁에서 큰 손실을 본 소바 아람은 그 이후로 쇠퇴하여 갔고 예,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보지 못하게 그 되었습니다. 예, 그 8장에서 다윗이 암몬과 이 그 아람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10장의 내용이다라고 예,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H번 이스라엘 군과 암몬 아람의 연합군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후에 아람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예,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며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예, 이 이후로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그 북쪽 그 아람 그 위쪽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아래쪽부터 유바라덴까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다윗 시대 때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 천년 만에. 예. 그리고 지금 암몬은 아직 그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지만 그 고립 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홀로 떨어져 있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예. 그래서 이 그 암몬과의 싸움은 이 다음 장에 예 그 바세바 사건이 나오는 거기에 다시 예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 다윗의 무너짐의 또 출발이 되기도 하는데 예 지금 다윗은 그 자기 인생의 최정점에서 그 약간 하강 곡선을 지금 그어가고 있습니다.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은총, 즉 헤세드를 수용할 줄 안다. 은총, 헤세드를 수용할 줄 안다. 암몬왕 한우는 아버지의 장례 조문객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잘 받아주었어야 했습니다. 예,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몰랐을지라도 일단 받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은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한운 왕은 신하들의 조언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패는 분별력의 부재였습니다. 특별히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그 감정의 좌지우지되기 쉽고 분별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한운이 그 3만 3천 명의 용병을 그 불러야 했고, 그렇게 해서 1천 달란트, 은이 그 3만 4천 킬로그램이나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그 잘못된 맹세를 했다가 큰 대가를 치러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그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필립의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그 동생 부부를 이혼시키고 그 자기 제수를 자기 아내로 그 삼았습니다. 그것을 세례자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니까 헤롯도 싫어했을 것이고 헤로디아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그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한운이나 그 헤롯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용을 부리거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다가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봅니까? 예, 술에 취해서 객기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동차 운전하다가 감정 조절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용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상승 곡선만 있지 않음을 안다. 상승 곡선만 있지 않음을 안다. 예, 하강 곡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어떤 그 인생 또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쭉 보면 아마 최정점은 그 7장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최정점에 이르면 어느 순간은 약간 그 정점이 유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느 곳이든지 최정점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하강입니다. 정점이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제는 하강하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또 자기의 믿음이 하강 곡선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또 자기 가정, 자기 삶의 자리, 뭐 일터 이런 곳에 어느 시기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승 곡선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정점 언저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하강 곡선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강 곡선을 걷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틀리거나 뭐 실패하거나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정점이 있을 때도 겸손해야 하고 정점에서 내려올 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거어가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최정점을 찍었다 할지라도 또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그 정점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올라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시고 예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요즘 그 방송가의 그 대세 중에 대세가 트롯 아닙니까? 그 미스터 트롯 그 중에 그 중학생 있죠. 그 정동은이라고 하는 애가 부른 노래 중에 여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시합에도 나왔었던데 그 노래에 보니까 대사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야 상승곡선에도 또 하강곡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자기 삶을 충전하지 않으면 한혼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강곡선이라고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도 있고 또 유지할 때도 있고 또 규모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규모가 줄어들 때도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강곡선을 거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허풍선이 되고요. 이내 방전하고 맙니다. 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은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팔로워가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은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팔로워가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깊은 은총,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또 암몬왕 한눈에게까지 나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팔로워가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암송 구절이 예, 시편 18편과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입니다. 예, 이 은총이 한 주간 예,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은 다윗이 나라가 평안할 때에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아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자신도 요나단에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폭을 넓혀서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부고를 듣고 조문단을 보내어 그에게 받은 은총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눈 왕은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많은 용병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중동에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람 소바의 하닷 에셀도 과도하게 전쟁을 하였다가 아람 소바 자체가 점점 더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바르게 구분하게 하시며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바르게 인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바른 것은 듣고 행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에도 옳은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팔로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여전히 팬데믹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식물과 자연과 바르게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각 구역 식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나눈 구역 성경 공부가 영적으로 재미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자기 감정이나 만용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중심으로 주님의 팔로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이외에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